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신 찬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아자매님.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단순히 병 고침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또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까지 모두 담고 있는 장면인데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구절이 정말 깊이 와닿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믿음이 단독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과 순종과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친구들은 그를 집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지붕을 열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상상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이 가득한 집안, 아무도 통로를 터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은 지붕까지 뜯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갔잖아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체면과 편안함을 버리고 지붕을 열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아픈 것이 낫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죄를 용서하신 부분이 놀라워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중풍병자 사건은 육체의 치유가 먼저 드러났지만 그 속에는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도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황,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요. 우리 마음속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심마저 참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풍파 같은 세상의 장애물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행동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맞아요. 저는 삶 속에서 작은 불평과 불확실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네요. 믿음은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요.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요. 때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행동은 그를 치유로 인도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 마음에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행동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함께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길, 저도 그런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하자매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병이 치유되던 기적의 순간 중풍병자로 놀랐겠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도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상상해보니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기적을 경험한 그 순간, 그 자리가 천국 잔치 같았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찬양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에게 나타난 믿음,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모르게 미루고 있는 작은 순종들이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행동, 작은 헌신, 작은 믿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과 순종이 예수님 앞에서는 큰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이 역사하도록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내 맘찬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작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매일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 길이 막히자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렸던 그 믿음과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 겨자씨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내 맘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의 내 마음의 찬양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과 사랑 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내가 요거 해줄게요 말하면 우리가 그냥 귀엽게 듣고 좀 이제 저보다 성숙하신 분이 뭐 밥 한번 사줄게요 이러면 좀 약간 기대를 가지고 또 근데 이제 권위가 있으신 분이 말하면 엄청 기대하고 일정도 바로잡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누가 말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예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 그분이 이끄신다라는 사실에 매일매일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유가 참 좋네요.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와. 네.
맞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배운 그 하나님의 예정과 육의 어떤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제 안에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나의 손을 잡고 견인해 가신다라는 사실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됐던 날들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네.
장자매님. 배운 걸 통해서 그렇게 실제로 가고 경험하시니 저도 감사하네요. 자, 오늘 광야학교 먼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고 시작하죠.
지난주 광야학교 역시 하나님의 영원 예정 교리였는데 그것과 관련한 주제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를 살펴봤고 그렇게 해서 예정, 선택, 교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모두 마쳤어요. 일곱 번째 주제는 택한 자들은 항상 교회의 일원이고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냐? 정말 그렇냐라는 것이었죠.
네, 택함 받은 자들이라도 회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에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지.
맞아요.
예, 그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교회 일원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택한 자들이라 해도 하나님께 회심하기 전에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택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나서 그 속에서 살고 죽지만 또 어떤 택한 이들은 교회에서 나지 않았으나 일찍 또는 늦게 부르심을 받아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유기된 자들은 어떻다고 했죠?
네, 유기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들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중에는 교회에서 나기도 하고 가시적 교회 일원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 일곱 번째 주제에 대한 반론이 있었죠.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믿는 자 이 말들이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니까 택함받은 자들은 언제나 교회 일원 아니냐 뭐 이런 거였는데요.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믿는 자 이 말들은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택함받은 자들과 믿는 자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구원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 그들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말하자면 택함받았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때가 있었고 또 반드시 언젠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들이 언제나 교회 일원이라는 주장은 그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네.
그렇다가 아니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 주제에 택한 자들이 교회로부터 타락할 수 있으며 또 유기된 자들이 항상 교회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느냐에 관한 걸 살펴봤습니다.
네, 택함받은 자들이 성도의 교회에 일단 진정으로 속한 후에는 일시적으로는 타락할 수는 있어도
네.
완전히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떠나는 일이 없는 것은 택함받은 자들과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며
네.
최종적으로 떠나는 일이 없는 것은 그들이 배도의 상태 속에 계속 있지 않고 결국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유기된 자들은 어떻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유기된 자들과 외식자들은 결국 교회에서 떠나가며 각가지 은사들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네. 또 다윗이나 베드로 등과 같이 성도들도 죄 가운데 타락하기도 한다라는 반론을 여덟 번째 주제에서 살펴보았는데
네.
예, 베드로도 타락했으나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비록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는 했으나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자신의 타락을 시인했고 그것을 생각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교리의 마지막 주제, 이 교리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관해 살펴봤었습니다.
네, 예정교리를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예정교리의 목적,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확실하고도 분명한 위로를 얻는 데 있습니다. 택한 자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이 전적으로 불변하다라는 것과 우리 각자가 택한 자에 속하며
네.
불가시적 교회에 살아있는 일원이라는 것과 또한 우리 각자가 성도의 교제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우리들 각자가 든든히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55문으로 넘어가네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5문 질문 성도의 교제를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은요?
첫째로 모든 신자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들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각 신자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은사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령님에 관한 조목을 배워왔죠. 지금도 네. 배우고 있어요. 이게 다 교회든 오늘 배우는 거든 다 성령님과 관련된 삼위 하나님 중에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내용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베푸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베푸실 은덕에 관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성도의 교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죠.
네.
사랑자매님, 성도의 교제라는 말에서 교제가 뭐죠?
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만남, 사귐 같은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신앙적으로 말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덕들과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둘 이상, 쉽게 말하면 성도들 간에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교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오늘 교회 가서 선생님 만나고 전사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그 교제를 말한다면 그건 좀 뭔가 많이 부족한 얘기예요.
네.
일반적인 만담 사귐을 교제라고 하지만 그 앞에 성도의가 붙으면 다르죠. 성령께서 주셔서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은덕을 은사를 성도의 교제의 기초 또는 교제의 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이제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끼리의 만남이 이제 성도의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성도의 교제란 복음의 모든 약속들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네.
또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들과 또한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우리가 뭐 식사 교제, 무슨 교제, 이제 경기 교제, 놀이 교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훌륭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하나씩 그럼 살펴볼게요.
네.
성도의 교제란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씩 나눠보면 첫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게 성도의 교제란 의미의 첫 번째예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요한일서 4장 13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팔이든 다리든 다 머리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다. 네, 이것이 이제 바로 성도의 교제가 말하는 바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나요? 앞에서 읽은 말씀을 통해 보면.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네.
지체들, 우리 한 명 한 명의 속에 거하셔서 그들을 그 영광된 머리와 일치하도록 하시며 그러면서도 그 머리와 지체들 사이에 적절한 차이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교회원들끼리 연합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의 신성과 인성 모두에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위격과의 교제는 그분의 은덕들 가운데서 누리는 교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생각 이제 말하게 되면은 처음으로 생각할 것은 나도 그 사람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성령 안에서 연결이 돼 있어. 이제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네.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성도의 교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 4장 4절을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화목, 구속, 칭의, 성화, 생명과 구원 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속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은덕들, 구원에 필요한 은사들을 공통으로 이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로 그런 생각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 자체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네.
성도의 교제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 번째, 그것은 특별한 은사들을 분배한다는 걸 의미해요. 온 몸의 구원을 위해,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 사역의 일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강건하기 위해 교회의 몇몇 지체들에게 특정한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네.
모두가 다 목사인 건 아니고 모두가 네. 다 교사인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온 교회를 위해 주어진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세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까요?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아멘. 어떤 지체들은 특정한 은사들에 뛰어나고 또 다른 지체들은 또 다른 면에서 뛰어나도록 그런 식으로 모든 지체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받았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 저걸 받았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은사들을 우리 모두가 각자 다 나눠서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이 세 번째 성도의 교제에 관련한 중요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성도의 교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번째, 그것은 모든 지체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교제는 의무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의. 고린도전서 14장 12절, 26절, 4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아멘.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교제의 의미가 네 번째로 모든 지체들의 의무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모든 교회원들을 각자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사들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온 몸의 구원을 위하여 또 각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가 말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네네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내용들을 듣고 보니
네네.
그것, 즉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 속에와 우리 몸과 더불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봐도 성도의 교제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머리와 몸 지체는 가장 밀접한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기는 하나 서로 뒤섞이거나 혼동이 없이 존재하고 있으니 머리 대신 주님과 그 머리의 지체인 우리의 교제 역시 뒤섞이거나 구별 없이 혼란스럽거나 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죠.
네, 교제를 만남이나 사귐처럼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성도의 교제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뭐 교류를 하고 막 빠져들고 그걸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각자 받은 대로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라는 것. 이것들을 인정해가는 성도의 생활 방식인 거죠. 네. 또 하나 중요한 이제 내용은 이 성도의 교제는 영원토록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가 우리 속에 거하시고 남아 계시는 것. 그 이유도 또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에서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거든요. 신자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님 부르는데 왜 성도라고 부를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란 뜻인데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잘하셨어요. 첫 번째 이유.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3장 22절을 읽어볼까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자 믿는 자 성도.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순종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거 조금 중요해서 생각해 볼게요.
네.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성도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 율법의 순종이 시작된다. 그래서 성도다.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데 왜 율법에 순종하라고 그러지?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정죄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가 우리를 향해 너 죄졌지 천국 못 가 너 죄졌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법 아래에.
네.
자 그러면 오 신난다. 내가 죄를 져도 죄가 너 죄졌잖아. 천국 못 가잖아. 이렇게 말하지 못하네. 그럼 나는 마음껏 죄져도 되겠다. 자 내 마음대로 살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해서 죄 짓고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건. 네. 단지 그 법이 우리에게 죄졌잖아. 너 나쁘잖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성도라고 불러요? 아까 사랑자매님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리고 더욱 간절히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겁니다.
저도 문득 율법하면 듣기 싫은 소리, 나쁜 것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심해야겠어요.
아, 그럼요.
그러게 말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과 은혜를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두 개를 반대로 생각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주셨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선하신 하나님 주셨으니 선하겠죠.
네.
로마서 7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은혜를 입은 성도가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처럼 크게 오해되고 있는 말씀도 드물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다거나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이해하는 일들이 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과 그 도덕적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도덕률 폐기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율법에 작별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존귀 여겨야 할 것이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를 행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불리는 이유 두 번째, 우리 속에서 율법에의 순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성도라고 불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류의 나머지와 구별되며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분리하시고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고 할 때 이 조목의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 머리로부터 그들에게 은사들이 베풀어지는데 그 은사들에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동일한 은사들은 물론이고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베풀어지며 또한 교회를 강건케 하는 데 필수적인 은사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5문은 한 번에 마쳤네요. 다음 네. 주에는 56문 죄사함에 대해서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우리 사랑 자매님부터 나눠보실까요?
네, 오늘은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반 세상에서의 교제와 다른 것이라고 할 때 성도의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성령이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큰 신비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돼 있고 또 저는 생각되기로는 우리가 남과 북으로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감격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이 그저 생각을 넘어서 또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한 교회를 같이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날도 하루속히 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아, 귀한 고백이네요. 우리 사랑자매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얼굴을 뵐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곳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그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말할
네.
수 있죠.
또 네.
교회의 유익을,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이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우리를 한 몸에 비유하는 것이 정말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가 머리에 한번 신경세포가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잠시 상하니까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또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면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손과 발이 갑자기 움직여지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제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면
네.
그 모든 육체가 활력을 띠고 살아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있어야 될 증상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몸의 구석구석의 모든 세포와 조직들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몸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손과 눈과 입과 발과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단순하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저는 너무 신비롭고 그 안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주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딜까요? 사무엘 형제님의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배꼽이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랑자매님은 몸의 중심이 어디 같아요?
몸의 중심이
네.
머리가 아닐까라는 머리, 생각 들지만.
아, 네. 아, 그건 아니고.
네, 네. 한편으로는 아,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아프면 그 네. 아픈데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곳이 아닐까 싶은 네.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여쭤봤나요?
아니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몸의 중심이 어디냐면 바로 아픈 곳이에요. 우리 몸의 중심이 뭐 배꼽이다. 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손이 아프면 손이 중심이 되고 발이 아프면 발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죠. 그 중심이 기준인 거잖아요. 그 중심이
네.
이렇게 하면 다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아픈 게 중심이거든요. 사실 중심이란 말은 중요하다라는 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에서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지 않았느냐. 성도의 교제에서 보면 뭐 대단하고 특출나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관심 받아야 되고 중심에 올 자들은 약한 자들인 거예요.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게.